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댜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오늘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낳은 여러 아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와요. 기본적으로 많은 후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사울의 집은 아브넬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은 이미 죽었는데 사울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세요. 아직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울의 그 무수한 노력, 사울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울이 박해할 때 늘 도망이나 다니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뭐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움직인 뭐 이런 거 사실 말하기가 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로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늘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지만 죽이지 않았다, 뭐 그거를 늘 이야기하지만 다윗 안에는 범민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준 뒤에 다윗에게는 아 죽여버릴 걸 이런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그거를 표면적으로 읽어서 다윗은 우리랑 진짜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아마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죽이지 않고 살려준 뒤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는 내가 괜히 그랬나? 그때 죽여버릴 걸, 이런 후회를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종이 저절로 쉽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하는 거죠. 후회, 순종해놓고 후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도 있는데요, 이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믿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칠 것처럼, 그래야 늘 바람직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선한 삶에 대한 열정이 막 뭉클뭉클 우러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순종하는 삶이 지겹게 느껴지고 이게 재미없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막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게 막 저절로 되는 거냐? 그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안에 오히려 우리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참 답답한 마음도 생기고 이게 정말 그럴까 싶은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도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를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아닌 거야, 이스마엘은 아닌 거야, 너 100살까지 기다리고 네가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이 네 후손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게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그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거를 배웠다가 또 잊어먹었다가 또 배웠다가 잊어먹었다가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요, 많은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많은 후손이 있을 때 다윗의 집안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런데 다윗은 아내가 많았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어떤 이게 다윗이 강해지면서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윗이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그 시대에는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이 능력자, 성공자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을 뭐 가지 그 시대 사람들이 막 와 이거 참 대단하다 능력 있다 뭐 이렇게 우러러보는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하고 좀 어느 정도의 싸움이 좀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를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브넬은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넬은 아주 거침없이 행동하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웠지만 나라를 자기 힘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요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아브넬이요 사울을 첩과 통관했어요. 사실 이게 그저 통관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경의 문화는 우리랑 많이 다르거든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아버지의 아내와 통관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자기가 물려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르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르벤이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르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이유는 아마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가장의 자리를 물려받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갔을 때 다윗의 첩들을 압살롬이 통관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를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넬의 이 통관 이거는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 다툼에서 벌어진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자신에게로 귀순하겠다고 말하는 아브넬에게 사울의 딸인 미갈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의 딸인 미갈은 이미 사울이 다윗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굳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나한테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오늘 본문 보시면 사울의 딸이 아주 슬픔 가운데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데일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 시대에는 여자는요, 이 시대 여인은 일종의 남편의 소유물 같은 의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줬다가 빼앗아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이것이 아마 정치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의 남편이다. 사울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또 베냐민 지파는 상당한 정도로 사울의 집 편에 서서 다윗을 배척하고 있는데 굳이 사울의 딸을 되찾아오면서 자기를 배척했던 베냐민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요 다 정치적 술수인 거예요. 이를테면 아브넬의 행동이나 다윗의 행동이 다 어떤 정치적인 술수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사실 이거 정치적 술수인데 어떤 정치적 술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어떤 강교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뭘 이루어내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단순하고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갈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미갈을 데리고 온 뒤에 미갈을 잘 대해주지 않았어요. 미갈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왜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언약궤 옮겨오는 일인데 그거 막 조롱하거든요. 미갈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어가지고 평생 자식이 없이 살았다고 나중에 말해요. 사실상 다윗이 미갈을 잘 대해주지 않은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윗이 다시 데리고 온 뒤로는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끌려오고 사실 미갈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미갈 같은 여인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다 정치적 농간인 거죠. 사울이 미갈을 굳이 다윗에게 준 이유도 그러면 다윗이 평생 내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상 미갈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울이 이용해 먹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용해 먹고 아브넬이 이용해 먹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 다 믿음 없는 아주 고약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한 여인이 불쌍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항상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삶에도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본문처럼 여러 아내를 둔 거, 명백한 신명기법을 어긴 것이고 오늘 미갈을 데리고 온 거, 이런 거 나름 자기 나름의 일종의 정치적 술수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조금 이렇게 서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사실 이면을 뒤져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 인생에도 유혹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후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이 많은 후손들 사이에 나중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복인데요. 그게 복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인데 복으로 누리지 못해요. 이를테면 건강한데 건강이 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돈이 많은데 돈이 복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복이에요. 그런데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정말 복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계획도 세우고 싶고 저런 작전도 좀 짜고 싶고 이런 방법도 동원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들겠어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항상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